그래, 내 그림들, 그것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어. 그로 인해 내 이성은 반쯤 망가져버렸지.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 내 열정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결론을 내렸어. 수도사나 은둔자처럼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나를 지배하는 열정에 따라 살기로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일기의 오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구입니다. 고전일기 문을 열었으니까 선생님, 오프닝에 대한 해석은 선생님께서 맡아주셔야죠.
네네. 역시 우리 고호가 그 아우에게 보낸 편지글이죠. 네. 여기를 계속해서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예,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고통에 대한 공감, 이게 바로 이제 배려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고호는 정말 보잘것없는 화가였죠.
예.
돈도 벌고 볼 수 없고 그림을 그려봤자 팔리지도 않고 도대체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모든 사람이 다 의심하고 있었던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고호의 진정한 이 마음들, 이건 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고,
네,
그것도 동생에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 사이에서 이제 연민들이 생기게 되죠.
네.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그 속에 진정한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우리는 당당한 서로의 배려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안티고네 곧 이제 읽으시게 될 텐데 이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다른 듯한 두 사람들 사이에 동질성을, 네, 발견하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읽기 문을 열었으니까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려야죠. 구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고전읽기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는 우리 희구 씨가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뮤지컬 어쌔신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들어와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던 맥클린입니다. 빈센트.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그리스 비극 속에서 우리는 배려의 정신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에 이어서 오늘은 안티고네를 읽어보고 있는데, 자, 이 배려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비극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먼저 읽은 오디푸스 왕하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이제 안티고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우선 계보를, 예,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오디푸스 왕이 이제 그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가끔 혼동이 돼서,
네,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두 딸이 생겨나는데 큰 딸이 안티고네고 그 밑에 딸이 이스메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 왕의 큰 딸이구나. 그리고 오디푸스 왕을 따라서 추방되었을 때 끝까지 콜로노스까지 이제 따라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이제 비극이 생겨난 것이죠.
아, 그래요? 예. 비극 자꾸 하니까 이제 가슴만 아픈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자, 저희가 오늘 고품격 퀴즈 내드립니다. 안티고네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다고 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중 한 명은 죽은 뒤에 들판에 시체가 그대로 방치가 돼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장사를 지내주려고 한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에테오클레스, 2번 폴리네이케이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숲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비극 걸작선을 드립니다.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온천 씨가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안티고나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죽은 뒤에 들판에 시체가 돼서 그대로 방치됩니다.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장사를 지내주려고 한 오빠는 어떤 오빠일까요? 1번 에테오클레스, 2번 폴리네이케스.
어디로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예, 숲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스 비극 걸작선 보내드립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보통 연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전개가 이렇게 체험부터 차곡차곡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 비극은 그냥 뭐 앞뒤 설명 없이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일단 뭔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또 독자들이 스스로 파악해 나가게 되는데, 역시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예요. 마기에 오르자마자 언니 안티고네와 동생 이스멘의 자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크레온님이 우리 두 오라버니 중에 한 분은 후히 장사 지내되 한 분은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셨단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테오클레스 오라버니는 사자들 사이에서 명예를 누리시도록 그분이 바른 법도와 관습에 따라 땅에 묻어주셨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신 폴리네이케이스 오라버니의 시신은 아무도 무덤 안에 감추지도 애도하지도 말고 애도해주는 사람도 무덤도 없이 진수성찬을 노리는 새 때의 반가운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라고 시민들에게 명령하셨대. 어진 크레온님은 그런 명령을 너와 나에게도 내리셨대. 그래, 나에게도 말이야. 그리고 모르는 이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려고 그분이 이리로 오신다는데, 그 일을 그분은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시민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대. 내 처지가 이러하니 이제 곧 보여주게 되겠지. 내가 내 가문에 걸맞은지 걸맞지 않은지를.
가여운 언니, 사태가 그러하다면 내가 풀거나 맺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라도 나와 행동을 같이 할 것인지 결정해.
무슨 모험을 하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신을 들어 올리도록 네가 내 이 손을 도와주지 않겠니?
도시에 금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분을 묻어주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오라버니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오라버니야.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게 할 거야.
크레온님이 금하셨는데 고집을 부리시겠다고요?
나를 내 가족에게서 떼어놓을 권리가 그분에게는 없어.
아, 언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신의 죄가들을 들춰내시고는 자신의 손으로 손수 자신의 두 눈을 치신 다음 증오와 멸시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어머니이자 아내에게 올가미에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두 어라버니께서 한날 한시 불행하게도 저마다 혈족의 피를 쏟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손을 빌려 같은 운명을 마련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돼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일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나는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래요. 지나친 행동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네,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도 나는 내 협조가 달갑지 않아. 너는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그분을 묻겠어.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나는 사랑하는 그분 곁에 눕겠지. 경건한 범행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하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더 기니까.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누워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너는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을 경멸하렴.
내가 경멸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도시의 뜻을 거역할 힘이 없을 뿐이에요.
너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나는 가서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드릴 거야.
나 가위 없어라. 나는 언니가 다칠까 몹시 걱정된다고요.
내 걱정 말고 내 운명이나 똑바로 인도해.
아무튼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세요.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큰 소리로 알리지 그래? 내가 입 다물고 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나는 내가 더 미워질 거야.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이 오빠들 둘이 죽었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둘이 싸우다 이제 죽었는데.
왜 싸웠어요?
자, 우리 잠깐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 보죠.
예.
우선 오디푸스는 두 눈이 멀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쫓겨날 때 이 두 아들이 오디푸스를 잡지를 않아요. 잡지 않은 이유는 오디푸스가 쫓겨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왕권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비극 속으로 그냥 놓아보내게 되죠. 그거를 이제 오디푸스가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게 생각했군요.
괘씸하죠. 그래서 자기는 떠나나 그러나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 다 싸워서 이제 죽게 될 거를 예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쌍둥이 두 아들은 1년씩 서로 왕위를 계승하기로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테오클레스가 1년을 왕위를 얻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네이케스가 다시 이제 왕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에테오클레스가 다시 이제 그 왕권을 왕으로.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폴리네이케스에게 왕권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폴리네이케스는 하소연할 데가 없게 된 거죠.
예.
내 차례가 됐는데 왜 나에게 왕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6명의 장군을 데리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토탈 7명의 이제 장군이 되게 되죠. 그런데 그 막판의 싸움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서로 죽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지금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장사를 후하게 쳐주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시신을.
왜냐하면 크레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가의 수반이 됐는데
네.
두 왕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오카스테 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삼촌이 되는데
그렇죠.
이 삼촌인 크레옹이 왕위를 이제 이익게 되죠. 근데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한 사람은 여기에 왕자였다가 자기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둘 다 전사자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그래서 에테오클레스는 후하게 장사를 지내지만 폴리네이케스는
네.
그냥 들판에 버려서 개와 새가 뜯어먹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안티고네가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묻어주겠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안티고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티고네가 그래서 몰래 밤에 틈을 타서 오빠의 시신을 수습해서 매장하고 장사를 지내줘요. 근데 이 일은 곧바로 크레온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그곳에 곡괭이 오치거나 삽으로 파낸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땅은 단단하고 메마르고 틈새가 없었으며 수레에 바퀴 자국조차 없었어요. 범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낮 파수를 보는 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시신이 무덤에 묻힌 것은 아니지만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인 듯 먼지로 가볍게 덮여 있었어요. 들짐승이나 개가 와서 시신을 찢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설이 시끄럽게 오가는 가운데 파수꾼이 파수꾼에게 죄를 덮어 씌우다가 자칫 주먹다짐이 벌어질 뻔했지만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범인이고 그러면서도 확실한 범인은 없고 모두들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우리는 발각해 단 무쇠를 손에 쥐고는 불 속을 지나가면서 그것은 우리가 한 짓이 아니며 우리는 범행을 함께 모의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신들께 맹세하려고까지 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결국 아무 소용없자 누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는 모두 그 말에 두려워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 말을 반박할 수도 없었고 그 말을 따를 경우 그 어떻게 해야 화를 면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이란 범행을 숨기지 말고 그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제비를 던진 결과 불행히도 제가 이런 행운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환영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마지못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시여, 이번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까부터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군요.
입 좀 닥치시오. 그대의 말에 내가 분통을 터뜨리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노인네에다가 바보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오. 그대가 신들께서 그 시신을 염려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니까요. 그래, 신들께서 기둥으로 둘러싸인 자신들의 신전들과 신성한 보물들을 불사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유린하고 법규들을 말살하러 온 자를 선행을 베푼 자로 존중하실 거란 말인가요? 아니면 신들께서 사악한 자들을 존중하시는 것을 그대는 본 적이 있소? 천만에! 애당초 이 도시에는 은밀히 고개를 저으며 이번 포교령을 못마땅히 여기고 내게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자들이 나를 존중하는 뜻에서 순순히 목에 멍에를 지려 하지 않는 것이요. 다름 아닌 그 자들에게 속고 매수당한 파수꾼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돈만큼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돈은 도시도 약탈하고 남자들을 그들의 집에서 몰아내지요. 돈은 정직한 마음씨를 변하게 하여 수치스러운 짓들을 하도록 훈련시키지요. 돈은 또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불경한 짓을 다 알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지요. 그러나 누구든 돈에 팔려 이런 짓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는 벌받게 마련이요. 파수꾼이요, 나는 여전히 제우스를 경배하는 만큼 내 제우스의 맹세껏 말하노니 잘 들어두어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매장의식을 치른 장본인을 찾아내어 내 눈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벌은 너희들이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리라. 너희들은 그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먼저 산채로 매달릴 것이니라. 앞으로는 어디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아무데서나 이익을 취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우도록 말이다. 수치스러운 이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보다는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테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저 크레온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안티고네와에서는 크레온이 변했네.
입장이 달라졌죠.
이 왕이 돼서 그런가?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크레온은 여기서는 국가를 상징합니다.
아, 예.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라고 아.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 사람을 같이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티고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
네.
그것은 당신의 법이지 신의 법이 아니다.
아.
내 형제고 내 오빠인데 한 사람은 장례를 지내고 한 사람은 들판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네. 죽게 할 수 없다. 나는 신의 법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신을 땅에 묻는 묻어주고 묻어주지 않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네. 장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네.
이 시신이 저승으로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늘 장례를 제대로 치워주고 그리고 저승을 갈 노잣돈을 잘 챙겨줘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저승의 강 카론이 그 뱃사공인데
이 배를 태워준다고
배를 태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선생님 그 말씀하셨는데 노잣돈 많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아니 한 입이면 돼요.
그렇죠. 카론에게 줘야 될 노잣돈은 네. 늘 한 입이었어요.
예.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내드릴게요. 안티고네에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죽은 뒤에 들판에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근데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장사를 지내주려고 한 오빠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이 오빠는 그냥 들판에다 내버려라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자, 보기 1번 에테오클레스, 2번 폴리네이케이스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자, 음악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냐예요. Marble Horse.
책 읽는 라디오 EBS FM 고전읽기 12월은 배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숲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비극 걸작선 중에서 안티고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왕인 크레온이 내 명령을 어기고서 이 폴리네이케이스의 시신을 매장한 자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안티고네가 범인으로 잡혀요.
그렇죠.
어쩜 네. 이렇게 빨리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시신을 수술해서
예.
거기에 이제 제주를 부어줍니다.
네.
술을 부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세 번을 던져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기서 이제 파수꾼에게 끌려오죠.
아.
그래서 현장범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바로 잡혀왔구나.
바로
예. 이렇게 해서 크레온 앞에 안티고네가 끌려왔는데, 죄를 추궁하는 크레온에게, 어우, 이 안티고네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해요. 예. 그렇다면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불꽃 튀는 언쟁이 펼쳐지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긴 말 말고 짤막하게 말해보아라. 너는 그러지 말라는 포고령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공지사항인데 어찌 모를 리 있겠어요.
그런데도 너는 감히 포고령을 어겼단 말이더냐?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그대의 포고령이 없었다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수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죽음을 이득이라 생각지 않겠어요. 이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은 내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내게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내게 이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금 그대 눈에 내가 어리석어 보인다면 나를 어리석다고 나무라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성미 급한 아버지의 성미 급한 딸임을 보여주는구려. 불행 앞에 굽힐 줄 모르니 말이오.
잘 알아두어라. 지나치게 완고한 마음이 가장 쉬이 꺾인다는 것을. 불에 지나치게 달군 가장 단단한 쇠가 가장 쉬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고집 센 말들도 짧은 고삐 하나로 길들인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누구든 이웃 사람의 노예라면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이 계집은 공표된 포고령을 어겼을 때 반항에는 이미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서 제 소행임을 자랑하며 우리를 비웃는 것은 두 번째 반항이요. 만약 이번 일에 그녀가 이기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녀가 남자일 것이요. 그녀가 비록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에서 제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인척이기는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우는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그녀의 아우도 이번 장례 음모에 똑같이 가담했다고 나는 고발하오. 그녀의 아우를 불러오라. 나는 방금 그녀의 아우가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옳지 못한 범행을 꾀하면 그의 마음이 먼저 그가 도둑임을 드러내는 법이지. 하지만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자 나쁜 짓을 미화하려 드는 자 또한 나는 미워하오.
나를 잡아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 나는 그것만 가지면 다 가지는 셈이니까.
그럼 왜 지체하세요? 그대의 말씀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 역시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로서는 친 오라버니를 무덤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겁니다. 공포가 그분들의 입을 막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왕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게 마련인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하나죠.
테바인들 가운데 너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대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 그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제 혈족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자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도 내 혈족이 아니더냐?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혈족이지요.
그렇다면 너는 왜 그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분을 모욕하지?
세상을 떠나신 분은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가 그 불경한 자를 그분과 똑같이 존중하는데도
세상을 떠나신 분은 그분의 노예가 아니라 아우예요.
그자는 이 나라를 유린하다가 그분은 지키다가 전사했다.
아무튼 하데스는 그런 의식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착한 이에게 나쁜 자와 같은 몫이 주어져서는 안 되지.
화계에서는 그것이 신성한 규칙인지 누가 알아요?
적은 죽어도 친구가 안 되는 법이지.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랑해야겠다면은 하계로 내려가 사자들을 사냥하려무나. 내가 살아있는 한 여인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야.
네. 어쩜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까요? 이건 부전여전 같아요.
그렇죠. 둘이 똑같죠. 그래서 아주 성격이 강하죠. 이게 예. 비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캐릭터로 네. 아주 이제 유감없이 서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을 볼 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쓸 수 없고 그 벽에 그냥 퍽 하고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동그러지게 되는데 바로 그 나동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주어진 어떤 조건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네. 그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 두렵고 예. 슬프고 고뇌스러운 곳으로 향해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시시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에 이제 오게 돼. 죽음이야말로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유가 네.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안티고네도 대단하네, 진짜. 나는 이게 법이고 뭐고 간에 난 내 오빠, 내가 묻어줘야 돼. 아, 강하잖아. 선생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내가 보기에 이 사이에서, 예. 이 사이에서 고뇌했던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예. 극단과 극단에 서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국가의 이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크레온.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정령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제 안티고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법을 대신하고 또 조직, 인공의 법, 이걸 네. 대신하는 게 크레온인 반면에 예. 자연의 법, 영원히 존재하는 법, 개인의 법,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이제 바로 안티고네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이렇게 조직과 개인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비극밖에 생길 게 없는 네. 거죠. 그랬을 때 조직과 개인, 국가와 개인, 자연법과 인간의 법, 이것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를 사전에 찾지 못하면 네. 결국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이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하이몬이라는 인물인데 하이몬은 크레온의 아들이고 안티고네의 약혼자입니다.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으며 아버지들에게 성공하는 자식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오니,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죄다 틀렸다는 한 가지 생각만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누군가 자기만 현명하고 언변과 조언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검증해보면 속이 비어있음이 드러나지요.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겨울철 급류가에서 굽힐 줄 아는 나무들은 그 가지들을 온전히 보존하지만 반항하는 나무들은 뿌리째 넘어가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돛의 아딧줄을 당기기만 하고 늦춰주지 않는 사람은 배와 함께 넘어져 용고를 타고 항해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하오니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저 같은 젊은이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다 알고 태어나는 것이 단연코 최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왕이시여, 그의 말이 적절하다면 그대는 그에게 배워야 하오. 도련님도 아버지에게 배우시오. 두 분 말씀이 다 옳으니까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애성이한테 사리를 배워야 한단 말이오?
옳지 않은 것은 배우지 마세요. 제가 아직 젊다면 제 나이가 아니라 제 행위를 보세요.
그 행위란 반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냐?
저는 범법자들을 존중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범법자가 아니란 말이냐?
테바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지시해야 하나?
커보세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애송이처럼 말씀하시네요.
이 나라를 내가 아닌 남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한 사람만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요.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곧 국가의 임자가 아니란 말이냐?
사막에서라면 멋있게 독재하실 수 있겠지요.
보아하니 이해는 여자들 편인 것 같소이다.
아버지께서 여자시라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니까요.
이 천하의 고약한 녀석, 아버지와 시비하려 들다니.
제가 보기에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고 부당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
존중하신다고요? 신들의 명예를 짓밟으시면서?
못난 녀석, 한낱 계집에게 굴복하다니.
하지만 제가 치욕에 굴복하는 것은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아무튼 내 말은 모두 그 계집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와 저와 지하의 신들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절대로 그녀와 결혼 못해.
그러면 그녀는 죽게 되고 죽으면서 누군가를 데려가겠지요.
뻔뻔스럽게 이젠 위협까지 하는 게냐?
어리석은 결심에 항의하는 것도 위협인가요?
정신 나간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후회하게 되리라.
제 아버지만 아니셨다면 정신 나간 분이라고 했을 거예요.
계집년의 노예인 주제에 감언이설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말씀을 하시기만 할 뿐 대답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그렇다면 올림푸스 산에 걸고 맹세하겠으니 알아두어라. 네가 나를 조롱한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 가증스러운 것을 끌어내오라. 그녀가 지금 당장 약혼자의 면전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말이다.
천만에! 그녀는 결코 제 곁에서 죽지 않아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아버지는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하실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를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세요.
우와, 이 하이머는 아버지한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도 수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효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비극이 줄 수 있는 이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입장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입장 속에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입장이라는
네.
거예요. 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사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거는 저런 상황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극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극단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배려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참 이 안티고네도 그렇고 전에 읽은 작품 또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고집쟁이들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몰려가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죠.
아, 네. 끝을 보려고 그러니까 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 두 이 캐릭터들은 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악마처럼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끊을래야 악마처럼. 끊을 수 없고
네.
서로가 서로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캐릭터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단순한 감정 싸움 같은 얘기라면 사실 이 안티고네나 오이디푸스 왕 같은 건 고전으로 지금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 이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어디에나 주어져 있는 이제 주제들이었죠. 예. 네.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나? 이 저 비극 중에 비극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가 될 것이다.
네네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처참해요. 처참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아, 이거 지금 작가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이야기가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내일 저희가 안티고네 후반부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아, 국가에 저항한 여성, 안티고네 이야기는 내일 다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레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숙출판사에서 그리스 비극 걸작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거장 스티븐 손다임의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뮤지컬 어쌔신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안티고네가 시슨을 묻어주려고 했던 오빠 네. 폴리네이케스죠.
예. 네. 쌍둥이인데요. 이 동생 오빠인지.
네네. 에테오클레스는 네. 이제 조국 테베를 위해서 싸웠고
네.
그리고 폴리네이케스는 네. 쫓겨났기 때문에
네. 네.
다시 복권을 위해서 테베로 쳐들어오게 됐었죠.
예. 네. 자, 그래서 폴리네케스라는 인물은 시신이 그냥 들판에 그냥 안치되어 있는 예. 자, 정답 맞추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안티고네는 내일 다시 이어지고요. 오늘 낭독해주신 북내레이터 백운철 씨, 황창영 씨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들으시면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